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열두 사도가 정말 예수님에게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고 그 시대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셨듯이 정말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좋은 성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듯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부흥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맡겨주신 속에 사역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마도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사람이 모이는 질적인 부흥을 마음 깊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부흥이 사역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도 3,000명, 5,000명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일은 정말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고민하며 교회 탐방도 하고 교회 성장학도 공부하고 부흥을 경험한 선배님들께 조언도 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면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웨인 코데리오 목사님이 저술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한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좋은데 부제를 보면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12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둘째가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셋째가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넷째가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다섯 번째가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여러분 이 12가지를 1부터 12까지 순위로 매겨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 시선을 끌었던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특징 중에 하나, 그 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임을 기억하라며 또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이 땅에 풍성하게 될 때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은사라는 사랑의 선물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또한 부활을 이루셨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니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3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론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여 What should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비참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선한 아버지와 못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못돼 먹은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달라고 하여서 집을 뛰쳐나가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흥청망청 쓰며 살다 보니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기억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돌아섬입니다. 돌이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비참한 존재에 대한 인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인식이 일어나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앞에 우리의 심령,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어찌할까 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이 회개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못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종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출발점이 회개라면 부흥의 과정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참 많습니다. 그럼 나쁜 것을 좀 잃어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먼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바빠서 보이는 것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그 좋은 것,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이 타락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담은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그가 타락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경험을 했던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 듣고 내적의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이들은 이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섬김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범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풍성한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특별히 이 사랑과 용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리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쓴 편지를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매일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 교회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일이에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계시고 그것을 케어하고 섬기는 분들도 매일같이 한계의 상황을 보고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하여서 사회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집에 있다가 잠시 바깥 출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니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로 들어가게 되니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주할 상황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며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이 온라인 가운데 남아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25%까지 교회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25%에서 많으면 75%까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예측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 시간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땅 곳곳을 세밀하게 터치하시며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그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런 회복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들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분명히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 아닐까? 여러분, 그 희망의 메시지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헌신적인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섬김이 사회 곳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회를 섬기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행하심, 그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기대를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정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